Intimacy with God,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이 우리에게 곧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안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일이 때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어떤 일로 가장 힘드셨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언제 어떤 일로 가장 힘드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만 꼽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세요? 대체로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러한 그 무게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삶이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죠. 버거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너무 조용해서 너무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루한 하루하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루한 게 낫다고 합니다. 예, 별일 없이 지루한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예전에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백낙호 집사님 내가 예전에 뉴욕주에 얼바니 사실 때에 잠깐 여기 산호세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기는 산호세가 아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사계절도 뚜렷하지 않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때 백은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루한 게 나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알바니의 날씨는 진짜 변화무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눈을 치워야 되고 무슨 일로 어떤 날씨로 고생을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루한 게 낫다고 지루한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죠? 예,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야곱은 형제가 있었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요.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으로 49장이 끝나고 그 창세기 50장에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속에서도 야곱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의 절반 가까이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인데 한 책의 거의 절반 가까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어땠을까? 굉장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마디로 정리하기 참 쉽지 않으시죠?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9절이에요. 창세기 4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애굽의 이집트의 왕인 그 바로가 자기 국무총리로 세웠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해서 자기 면전에 부릅니다. 그래서 면전에 불러서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47장 9절의 말씀처럼. 일단 몇 살이래요? 130살. 예. 130살을 살았으니 얼마나 별일이 다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다 덧붙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세월 내내 나는 길에서 뭐로 살아왔다고요? 나그네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그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조상들에 비하면은 그 130년이 또 짧대요. 근데 그 짧은 세월이었지만 무슨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입니다.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냥 빡셌다는 거예요. 빡센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꿈에서 막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놀랍고 화려한 경험을 한 것 같죠.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야곱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부모님과 함께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참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나 산지 아세요, 혹시? 성경에 보면 그 나이,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부모님하고 부엘세바에서 거의 7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쌍둥이 형 그 에서가 자기를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쌉니다, 사실. 야곱이 형을 속였거든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가로챘어요. 그래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는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홀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호위무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켜줄 종과 같이 떠났던 것도 아닙니다. 혼자 떠났어요. 여러분, 그 길에서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그 형 에서처럼 사냥에 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랑 둘이서 뭐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참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낯설고 이 위험한 지역을 홀로 가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이라는 곳까지, 외삼촌이 있는 집이죠. 이 거리를 지도로 찾아보면요, 거의 500마일입니다. 직선 거리로만. 그러니까 꾸불꾸불 가야 되기 때문에 한 600마일을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이삭이 명령을 했어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 외삼촌의 딸 중에서 결혼을 해라. 여러분, 나이 7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총각이었습니다. 그냥 총각도 아니고 노총각. 노노노노 총각이에요. 나이 70 중반쯤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형의 위협을 피해서 그것도 홀로, 그리고 결혼도 못 해보고 험악한 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얼마나요? 500마일, 600마일 길을 가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길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로 찾아봤는데 산호세에서 샌디에고까지가 걸음으로 가니까 514마일이 나오더라고요. 몇 시간 걸리게요? 170시간 걸려요. 여러분, 70대 중반의 그 어르신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걸으면 많이 걸을까요? 그러면은 쉬지 않고 걷는다 하더라도 한 달이 넘는 거리예요. 그 험한 길을 홀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 28장 10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 한 구절에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 힘들었던 야곱의 상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걸은 지 며칠이 지났을까? 19절에 보니까는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은요, 예상대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험한 길을 홀로 가니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는 그 힘든 상황을 이렇게 하루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해가 졌는데 야곱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냥 길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유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베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을 자다가 아주 희한한 일, 이상한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는 동안 꿈을 꿨던 일입니다. 꿈에서 본 게 있었어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성경에서요, 사닥다리라는 말이 구약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본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굉장히 희한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희한한 일을 경험을 하는데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요, 길에서 자는 동안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속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놓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꿈 속에서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꿈을 꾸면 이게 무슨 뜻이지? 꿈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야곱이 그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 장면이 뭘 의미하는지. 근데 그럴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두 번째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총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섯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세요. 자, 두 번째, 네가 누워있는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다. 땅.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땅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계세요? 야곱에게 주시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노숙중인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뭐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그래요?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녀는커녕 뭐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아내도 없이 혼인할 여자를 찾으러 가는 중인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뭘 받을 거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서 길을 가고 있는 도망 나온 그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홀로 너무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야곱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단 두 글자 아닐까요? 은혜. 은혜. 무엇을 잘했거나 아니면 무엇을 과거에 있던 일들,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을 반성하거나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냥 도망쳐서 살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장자도 아니었던 이 야곱에게, 게다가 형의 장자권과 복을 가로챈 전적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 아십니까? 뒤꿈치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을 속여서 여기까지 온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곱이 길에서 그렇게 도망쳐서 고생하는 거 참 쌤통이었을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얄미운 짓만 골라던 이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얄미운 야곱을 처음부터 사랑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상태나 그 어떠한 것,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야곱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3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야곱이 잘한 게 없어요, 사실. 70년 넘게 삶을 살았지만, 그 70년 인생 가운데 막 하나님을 뭐 간절히 찾았다든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겠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뭐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고 그리고 그 장자권,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권 빼앗고 오히려 나쁜 짓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말라기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이 말을 또 어디서 끌어왔냐면은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아들, 쌍둥이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서 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9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가 뭘 하기도 전에 야곱이 잘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의롭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위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하나 못하나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형편에 의하면 야곱이 도망 나와서 홀로 그 험한 길을 가는 그 입장에서는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것만큼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믿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가 잘났습니까?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으로 뭘 잘한 것으로 순위를 매기자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마 더 사랑받아야 될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사랑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형을 속여서 그 복을 빼앗았고 70이 넘도록 엄마 곁에서 거의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지냈고 아직 결혼도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노숙하는 신사가 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게요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잠깐 나가봐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살펴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들하고 교회를 오면서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걔도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는 믿지 않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배웠거든. 나는 그렇게 알거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가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찾게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주님도 참 많이 고생하셨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지.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야곱과 같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도 자기 앞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순간에 터져버린 것 같아요. 깨달아진 것 같아요. 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동안 더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그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느지막히 경험하고서는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그곳을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서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복음성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후렴이 어떻게 되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김석준 목사님의 작사 작곡으로 된 노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뭘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의지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지금의 고난, 고통에 눈을 두지 마시고 다가올 그 주님의 약속된 복에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에 가서요, 우리 역시 야곱처럼 아 나그네 길을 걸었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그렇게 고백하게 될 인생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셔왔구나.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